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다양한 감정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 감정 캐릭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기쁨이, 같이 있으면 함께 슬퍼지는 슬픔이, 늘 화가 나 있는 버럭이, 가까이 가기에 어려운 까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걱정하는 소심이, 늘 불안해서 최악을 대비하는 불안이, 부끄러운 만화 얼굴을 가리는 당황이, 부끄러워하고 질투하는 불업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시니컬한 따분이. 자, 여러분은 이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의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사실 나는 땡땡이야. 그럼 우리에게는 이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할 때 뭐 은혜 받고 막 그래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쏟아 버리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치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위험하게 새치기를 하거나, 집에 갔는데 가족 중 한 분이 나를 긁으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네, 이러한 결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왜 위험한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내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나를 새치게 했던 저 사람을 따라가자, 이런 쓸데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림 당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게 되죠. 자, 몇 명이 정탐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은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두 번째 보고는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무엇과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이 두 번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거인들이 산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나? 원망의 마음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 말고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자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성과 합리가 작동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이스라엘 12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가 네피림 자손을 봤다. 한마디로 거인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야. 가나안의 거인들은 키가 얼마 정도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골리앗을 한 2.9m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될 대상은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스스로를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쉽게 밟혀 죽는 힘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과 좌절과 원망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왜 거인들과 싸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두려움과 좌절, 절망의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은요, 섭섭한 마음, 수치스러운 이 마음을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동생을 죽이죠. 압살롬은 상처와 분노를 쌓아놓고 아버지에게 대항했고 가룟 유다는 불만을 쌓아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묵혀두면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칼이 됩니다. 이런 만화 주인공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아주 묵혀놓았던 만화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만화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캔디였어요. 여러분 캔디를 아십니까? 만화 캔디의 주제곡은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참고 참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요.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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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좀 무섭네요. 울면은 바보다 캔디 캔디야. 여러분 슬프면 울어도 돼요. 슬퍼서 우는 게 바보가 아니라 내 감정을 몰라주고 무시하고 쌓아두는 게 잘못입니다.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화날 때 누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특별히 만화 주인공 캔디는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할까요?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럼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화가 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갈까요? 보통 친한 사람에게 가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온갖 슬픔과 우울과 분노를 상대에게 다 쏟아냈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상대는 무슨 죄예요?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하나님에게 찾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100% 공감해주고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간 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슬픔과 절망, 뭐 원망, 우울, 분노를 다 쏟아내며 신기하게 다윗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기적과도 같이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한나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분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 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분인 나가 이 첫째 아내였던 이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막 한나를 멸시합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속상함과 분노를 가지고 아주 통곡하며 하나님께 다 쏟아냈어요. 아니 얼마나 쏟아놨는지 성경은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근심 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나를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감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세요. 그때 아이고 그랬구나 나도 속상하다 그래 마음껏 울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다윗과 한나가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정도면 하나님이 한나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정도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냅시다.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흔들렸어요. 밤새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갈렙과 여호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네, 그들은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감정도 막 오르락내리락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요. 이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내 감정도 막 수시로 변해요. 막 슬프다고 울었다가 막 우울하다고 막 울었다가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졌대요.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 또한 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요, 네, 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시내상에서 머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정체성을 줍니다.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럼 내 소유라고 했을 때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세굴라. 네, 뜻이 뭐냐면 왕이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세굴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에게 프로포즈할 때 세굴라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왕의 특별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크고 견고한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허겁지겁 막 뛰쳐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노숙하는 꼴이에요 지금.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앞선 문명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볼품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굴라, 넌 내가 아끼는 보물이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는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뭐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이다라기보다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들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밥 한 공기를 따뜻한 아랫목에다 두실 때가 있어요. 네, 아버지 식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랫목에 있는 그 밥은요, 네, 식구들이 먹는 밥하고 같아요. 그런데 특별해요. 왜 특별할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그럼 특별한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일까요? 애굽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애굽 사람이 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미 가나안 땅에 앞선 문화 문명을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특별한 백성은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은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소유, 거룩한 백성, 마지막으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했는데요. 그때 제사를 도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목표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집에 살아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넌 축복의 통로야.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는 상황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요동칩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내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넌 내가 아끼는 보물이야. 넌 특별한 사람이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넌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라. 누군가 그랬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B B는 뭐예요? 네, 빌스, 태어남, 출생이죠. D는 뭐예요? 데스,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는 뭐예요? 초이스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수많은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들은 밤새 통곡하고 모세 말고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중간에 말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불신의 선택이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신의 선택.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들의 말처럼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기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선택을 했나?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차이요. 여러분,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스라엘 뭐 추정치로 한 200만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했다가 이스라엘 200만 명한테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200만 명 앞에서 돌맞아 죽을 뻔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만나도 하루 먹을지만 가져가 하고서 그 이상 가져가면 썩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여리성을 돌아, 그러면 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웠겠죠. 근데 하루를 살아내니까 어때? 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 지내? 야, 우리가 광야에서 생존했어. 아,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릴 만큼 그런 힘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래, 오늘 살아내자.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걸어갈 때 오늘을 살아내니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광야지만 길을 잃지 않게 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 광야보다, 아니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어. 넌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 넌 거인족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은 무엇인가?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에게 등 돌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피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방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두려움과 좌절, 원망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미 해군대장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이 한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무엇부터 해라?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완수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참한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집에 와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내일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하세요. 여러분, 이 연설처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오늘 해야 될 작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취가 나에게 뿌듯함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내일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부터 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 당신은 어느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